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증명할 수 없는 은혜, 그 무한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사 우리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재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삶이 산재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나눠주고 생사 통로로 많은 사람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와 영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찬양이 보면요, 그 찬양팀에 맞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입맛이 다 있듯이, 예, 그 맞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찬양이 참 잘 맞는 것 같으네. 예, 오늘 지휘자가 누군지 아주 곡을 잘 보는 것 같아. 아,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근데 소프라노가 이렇게 좀 소신 있게 소리를 내세요. 예, 예, 이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그 하면 삐크하고 나오는 거 하는 사람이. 그 조마조마해서 그런 거야. 맞으면 누구 하나 삐끄랬잖아. 예, 예. 너무 조마조마해서 그래. 이게 자신 있게 내면은 좀 그런 일이 없는데. 자신 있게 내세요. 예, 자신 있게 내세요. 예, 다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뭐, 틀리면 어떻고 뭐 안 틀리면 어때? 예. 은혜스러운 게 최고지 뭐. 예, 뭐 곡이 맞나 안 맞나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 오늘 그 말씀은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인데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예, 요거는 이제 바울 서신이죠. 신약의 바울 서신이 뭐 13권이다 14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아니면 13권인데, 근데 어떻거나 바울서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렇게 멘토링하는 측면에서 쓰여진 그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멘토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늘도 다음 주도 제가 이제 똑같은 본문 가지고 이제 두 번 설교를 할 것인데, 이번에 이제 제주 훈련이 몇 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연말까지 몇 번의 제주 훈련이 있는데, 그 제주 훈련의 목적과 주제는 우리의 새 사명, 새 부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준비태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 준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몇 번 제주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큰 집이라고 나옵니다. 큰 집이니까 누구예요? 작은 집, 큰 집?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큰 집 그러면 하늘나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누굽니까?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재직을 말하는 거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릇인데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직분을 가진 사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릇이죠. 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그릇의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고 하면 그릇의 모양이나 그릇의 크기에 의해서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통이 있습니다. 물 담으면 뭐라고 그래요? 물통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다가 밥을 담으면 밥통이라고 그래요. 금방 똑같은 통인데 금방 물 담았을 때는 물통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통인데 거기다가 밥을 담으니까 밥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밥통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 밥통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 그 다음에 아, 똑같은 통인데 술을 담았어. 그럼 뭐예요? 술통이요. 예.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보니까 포도주 만들 때 보니까 그 문간에 서른님들 들어오는 문간에 대문간에 돌 항아리가 쫙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 항아리는 뭐냐면 물 항아리였거든. 물 항아리였었는데 거기 물 퍼다 보라. 그래서 물 퍼다 보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딱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면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야? 포도주 항아리야. 먼저 번에 금방 전에는 물 항아리였었는데 지금은 포도주 항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10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육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처럼 하나님께로 온 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처럼 종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들어가 있다? 그 사람은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육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야. 영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통이고 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나라 백성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장사를 해야 되나, 무슨 직장을 해야 되나,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제 잘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분이 그 직장 신우에 예배 인도하러 가셨어요. 직장 신우에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무슨 직장 신우에냐 했더니 법 쪽에 조계 이름이 아니고 법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법 쪽에 신우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서 어느 정도 나이도 좀 들은 분들인데 뭐 주부 예배 순서지도 나눠주고 뭐 그러고 뭐 그 예배 순서도 맡아서 헌금도 순서도 맡고 다 예배 순서 맡아서 감당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수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현역에 있는 분도 있고 또 현역에서 물러난 분도 계시고 다 굉장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있구나. 자기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상대해 봤는데,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너무 놀랬대.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있구나. 머리가 비상만 들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지 말도 못하겠더라. 쟁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위치에 올라갔지. 그런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분 말씀 듣고 그분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거기에 따따블로 은혜를 받았대. 그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막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충격받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자기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비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 모임들, 그 기도 모임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많대요, 그런 모임이. 겉으로 막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것이 그 사람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것이 그분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영이 있는 거냐, 어떤 영이 있는 거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지 못했어도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암만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암만 고검장, 검사장, 법원장이면 뭐 하겠어요? 장관이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이면 뭐 하겠어요? 썩어져가는 흙덩어리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는 귀한 존재가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보다 무식해도, 아는 게 없어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인데, 이제 하나님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릇이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릇이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요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그릇 찾으면 제일 먼저 뭐가 기준이에요? 사이즈, 크기. 여러분, 김치 하는데 냄비가 고는 사람 봤어요? 예? 큰,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 뭐라 그래? 대야라고 그러나? 달아? 달아는 원래 일본 말이야, 그게. 내가 그래서 달아밖에 생각이 안 나서 나 자꾸 내가 우물쭈물 한 거야, 지금. 뭐 편의상 달아라고 그럽시다. 예. 예. 냄비에다가 김장 하는 사람 어딨어? 달아에다가 하지. 제일 먼저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크기입니다. 크기. 예. 시편 81편 10절에, 시편 81편 10절에, 누구 입을 넓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입을 넓게 하려고 해서, 우리 입을 넓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입, 하나님 입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 내 입을 어떻게 넓게 열라. 근데 넓게 열 때에, 넓게 내 입을 열어야 되면, 내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내 입인데 넓게 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열어야 돼요? 내 사이즈만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생략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생략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럴 때 거기 뭐 그 책도 복잡하게 거기 뭐 사이즈는 얼마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딱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이거를. 아 어느 누구 사이즈에 맞추려는 거구나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을 때는 넓게 여는 그 사이즈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사이즈 내 사이즈대로 얘기한 게 아니야. 내 사이즈를 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아예 넓게 열라 소리를 하질 않았어. 그렇잖아요. 넓게 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여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이즈로 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방, 열국, 만국, 만민 소리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든지 비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 열국, 만국, 월드와이드란 말이에요. 세계적이란 말이죠. 월드와이드란 말이죠. 그럼 기본적인 하나님의 비전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월드와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 믿음의 입이 지금 어느 정도 열려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드로 월드와이드로 열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그 사업하면서도 월드와이드로 여세요.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여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월드와이드의 존재로 쓰겠다, 사용하겠다, 목표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같이 신앙사 하던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 됐는데 그분이 한 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새벽에 잠깐 잠들어 있는 자기 아들을 몰래 손을 얹고서 기도했대요.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세계적으로. 예. 근데 자기는 세계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기는 안 믿었대. 예. 근데 무조건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세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 믿진 않으면서. 언감생심 어떻게 세계에 쓰임받냐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세계적으로 기도했대요. 아이고 여러분요 그 아들이요 교수가 돼가지고요 유명한 교수가 돼서 지금 1년 한 반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세미나 때문에 강의하러 1년 반은 나가있대요. 집에 없고 여기 미국에 없고 반은 나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당신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기도한 그 생각이 번뜩 났더라는 거야. 자기들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말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적 쓰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요. 아주 믿음 좋아요. 여러분 세계적 쓰임 받는 건 우리의 욕심, 욕망, 야망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꿈은 언제든지 월드와이드야. 땅끝까지야. 그러면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적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업하면서 우리 사업이 세계적으로 사업되게 해주세요. 우리 캐리아웃이 세계적인 캐리아웃 되게 해주세요. 왜 암이 점점 줄어들어? 안 믿어지는구나. 그냥 말은 해 그냥 안 믿어져도. 말은 할 수 있잖아. 그잖아? 아멘 할 수 있잖아. 돈 안 들어가잖아. 예. 글쎄, 제 아는 우리 같은 지방, 우리 같은 교단의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 교인 하나가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쫄딱 망해서 다른 데를 갔어. 다른 이제 도시를 가가지고 이제 또 허든 게 자기는 뭐 먹는 장소였으니까 햄버거 가게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망한 가게를 인수했어요. 망한 가게를 인수했는데 어떤 가게를 인수했냐면 뉴욕버거라는 가게를 인수했어. 근데 망했더래. 그래서 NY버거인데 간판이. 자기는 돈이 없어서 간판 그 새로 할 돈도 없어서 N자고 Y자만 빼고 LA버거로 바꿨대 이제. 예, 그 글자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NY를 띄고 LA를 다시 붙여가지고 이제 LA버거로 해가지고서 하는데 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치버거를 만들어봐라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김치버거를 만들었어요. 와,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가게가 3개째인가 4개째 오픈을 해요. 제가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집사님인데 통이 커. 키는 작아. 근데 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예. 통이 커. 근데 몸만 허리만 큰 게 아니라 진짜 배짱이 커. 요번에도 교회 벤 하나 자가 캐시로 딱 사놨다 그러더라고. 교회다가. 교회 벤이 없으니까 자기 캐시로 교회 벤을 딱 써서 딱 갖고 왔, 끌고 왔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타세요! 예. 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벤이 몇백 대 생길 것 같아. 예. 아, 이게 통이 큰 거야. 하나님은요, 통 큰 걸 좋아하세요. 예,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예, 통이 큰 걸 좋아하셔. 예, 통이 큰 걸 좋아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간단한 질문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응? 넓게 여는 거는 누가 책임이에요?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는 월드와이드로 입을 여세요. 그러면 이게 아멘을 잘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책임질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분명히 네가 책임지는 거라 채운 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우리는 입을 쫙 크게 벌리면 채운 건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 자체가 속성이 무제한입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언리밋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전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무제한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한된 무제한의 누림이나 무제한의 형통함이나 무제한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에 제한을 받는 거야. 하나님 자신은 문제의 제한을 안 받아. 어떤 문제도 가능한데 내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하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누리는 거야.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비전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월드와이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이나 부흥이나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전과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확장이에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또 확장하십니다. 또 확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자신도 제 믿음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가면서 또 믿음을 키우고 미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거기 맞게 응답하시니까. 또 거기로 갔을 때도 또 이리 올 때도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믿음 미리 키우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몇 년 동안은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됐다고 하냐,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 딱 응답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성전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또 키우신다고요. 네, 또 키우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그렇다고 성전구축 계속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프로젝트들이 커진단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계속 키우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십니까?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면서 그 비전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보다 더 넓게, 지금보다 더 넓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 땅끝까지.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무제한이니까. 무제한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 믿음을 사용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릇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 수명을 말해요. 수명. 그릇에 수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냐, 그 얘기죠. 암만 그릇이 크지만 약해서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무너지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얼마나 튼튼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릇을 믿음이라고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내구성, 믿음의 수명.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냐, 튼튼하냐 이 얘기죠. 안 깨지냐, 안 부서지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재질이, 그 그릇 만든 재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재질에 의해서 그 그릇이 약한 건지 튼튼한 건지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얇은 유리로 만들어,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그 금방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에 용광로 보십시오. 용광로 수천도의 온데서도 껐다가 없습니다. 우주인들이 타고 내려오는, 예를 들어 달나라 갔다 타고 내려오는 캡슐 있죠. 예, 우주선 캡슐. 그 대기를 통과할 때 여기서 육안으로 봐도 빨갛게 별처럼 보일 정도로 빨갛게 불덩어리 돼 보입니다. 공기 마찰로 열이 나가지고 수천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수천도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그 우주선 캡슐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 안에 사람이 타 죽질 않는다고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갖춘 믿음. 그럼 우리 믿음의 재질이 뭐였었느냐? 우리 믿음의 재질이 뭐였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 믿음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나가서 믿음이 부서지고 믿음이 망가지느냐고 하면 내 믿음의 재료가 인간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견디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부가요, 결국은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부가, 인생의 승부가 뭘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승리는 문제와 믿음이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깨지고. 이거 승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와 부딪혔을 때 문제가 안 깨지고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깨졌느냐? 사람의 지식으로 그 콘텐츠가 내용물이 그 재질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었다 하면 능력이 따르면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안 깨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깨지는 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깨져야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깨지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재질이 뭐냐. 세 번째, 자, 그릇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모양에서도 외형, 외모가 왜 중요하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릇이 중요하냐고 하면 그릇은 공중에 매달아 놓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여기다 놓고 쓰는, 고정시켜서 놓고서 쓰는 도구예요. 그릇은 여기다 매달아 놓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땅에 녹 땅바닥에 놓고 뭘 담아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은 반드시 모든 그릇이 밑에가 평평합니다. 이해가죠? 사이즈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사이즈는 뭐 이렇게도 생기고 뭐 요렇게도 생기고 뭐 별나게 생겼어도 밑에는 수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조금 진동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우리 믿음이 균형이 잡혀 있느냐? 균형이 잡혀 있느냐? 모든 그릇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릇이 뾰족하거나 그릇 아래가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이렇게 되면 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쓰러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쓰러집니까? 아니면 왜 계속 부정적입니까? 계속 의심합니까? 왜? 이 한쪽으로 쓰러진 분들이 있어요. 이 균형이 안 잡혀 있고. 자기가 삐딱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삐딱해서 자꾸 쓰러진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삐딱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어지럼병이 생겼는데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게 땅이 이렇게 파도 치는 것 마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서 거기서 막 붙잡고서 이러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막 땅이 춤을 추니까 파도처럼 지금 땅이 춤추는 거야. 자기가 춤추는 거야. 자기 뇌가 춤을 추는 거거든 지금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넘어진 사람도 날마다 쓰러진 사람도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다 삐딱해서 내가 자꾸 쓰러진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좀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삐딱하잖아. 그건 조금만 치면 푹 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장난해봤죠. 정신 놓고 딱 서있으면 들어서 탁 치면 그냥 팍 쓰러지는 거 해보셨어요? 예. 탁 치면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 쪽에 힘 주고 있는 게 알잖아. 그걸 힘 주고 있는데 탁 치면 팍 쓰러진다고, 이게. 우리 신앙이, 오늘 아까 일부 예배도 우리 지금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이 말씀과 기도, 성령과 말씀, 신령과 진리, 이것이 같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맞아요. 공로로 율법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그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 못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계속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남이 잘못해도 덮어줘요. 그래, 나는 더 실수 많이 하지. 나는 더 큰 죄인이지. 나도 은혜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삐딱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공로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칼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을 계속 판단합니다. 왜?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지 모르지만 성령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빠져 있으면은 말씀만 하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성령을 인정 안 하죠. 바리새인들 말씀만 율법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주님 할 때 이 사탄의 마귀 새끼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번 확 흔든데 지질이 나는 거 뭐냐. 진동치 못할 것을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2장 27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진동을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변동하는 것들 막 흔들려서 쓰러지는 것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막 흔드십니다. 흔들 때 균형이 딱 잡힌 사람은 골로새서 1장 23절처럼 믿음의 굳게 2장 7절처럼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릇이 딱 이렇게 잘 있어야 물을 담으면 물이 가득 들어가죠. 근데 그릇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물이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제대로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데 믿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칠 수가 없어. 다 쏟아져가지고. 왜? 근본 삐딱한 게 다 쏟아지지. 안 담아지니까. 감사도 다 쏟아지고. 감사가 쏟아지면 뭐만 남을까? 불평만 남지. 예. 공기가 나가면 에어가 들어가. 여기 공기가 나가면 에어가 들어가. 공기가, 아, 저 물이 나가면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막 헷갈리네. 바쁘니까. 그냥 알아들는데. 그것처럼 찬양이 나가니까 욕만 나오고. 감사가 나가니까 불평만 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딱 제대로 서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넘치잖아요. 예.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의인이 넘어졌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졌다가 다시 날 때는 저만치 막 겨가서 여기서 일어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거기서 막 겨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일어나요? 안 넘어져 봤다고? 할렐루야. 넘어지지 마라. 왜 넘어져서 일어나고 고생해? 여러분, 은이 일곱 번 다시 한 데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죠. 벌벌 겨가서 다른 데 가서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넘어져서 시험 들었어요. 넘어져서 시험 들었으니까 벌벌해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는 또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다가 또 시험 들면 또 넘어져서 또 기어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천번, 만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기어가서 다른 데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러지. 응? 예. 그러니까 진짜 의인은 믿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고 깨달으시더라고. 야,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기어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일어났을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 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겠다. 딱 생각 깨달으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뭐 쓰러질 수 있지. 우리 하나님 아닌데.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 부는 데를 막아 서지.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성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예. 성벽 쌓는 동안에 아무 프라블럼 없으니까 이게 딱딱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자리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네 번째, 내부의 문제입니다. 인사이드의 문제, 안에, 속의 문제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뭘 안에다 담으려고 하면, 담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야 돼요. 이게 먼저고 두 번째예요. 다 좋았어요. 크기도 컸어요. 튼튼했어요. 균형 잡혀서 안 넘어지는 그릇이에요. 잡혀. 그런데 맞으면 뭐예요? 안에 다른, 뭐 엉뚱한 게 꽉 들어가 있어. 못 씁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릇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해놓고서 그 밑에 예수님의 마음을 딱 설명을 하는데 7절 가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make empty 이렇게 나옵니다. 네. make empty 나를 비워 완전히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완전히 생명까지 비운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비우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비우지 않고 암만 많이 기도해 보셔야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려 함이라 딱 답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얻지 못하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든지 그러나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면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 정욕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7절에 골로새 어디입니까? 예, 골로새 3장 5절이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욕심과 탐심은 우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비워야지. 이걸 비워야지. 돈이 우상인 사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사람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은 두 종류입니다. 돈 아니면 사람입니다. 돈 아니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우상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셔야 돼요. 모세를 비웁니다. 왕자하고 부귀영화 애굽복을 다 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비워집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비워집니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 다 비우는 과정, 나를 비우는 과정을 거쳐요. 깨끗이 비운 다음에 그다음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걸 부으셔서 그다음부터 쓰기 사용해요. 여러분 축복도 그래요. 축복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막 그렇게 하시지? 이런 분들 근본들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 물질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경험해 보면 그래. 다 가져가시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부어주세요. 꼭 예수 믿기 전 후로 이렇게 분리해서 소개할수록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욥의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엄청난 환난이 와서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양과 소떼 낙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42장 보니까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떼 소떼 낙타 떼가 더블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자녀도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이 비운 다음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 시작하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없어졌던 것 다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그 이상으로 채우세요. 저를 옛날부터 알던 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질문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업하다가 사업하다가요 막 차가 연고 올리고 막 그러다가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다 버리고 그렇게 주의적인 길을 가냐 이거지. 버렸나? 다 가져가셨지. 뭐 솔직한 얘기하면 버려놔 다 가져가셨지. 아주 거지 만들어 놓고 가셨지. 예. 아주 거지를 만들고 가셨지. 다 가져가셨지. 딱 그렇게 몽땅 가져가는 체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이게 내가 붙들고 있다고 붙잡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붙들고 있었어요? 열심히 엑서사이즈하고 뭐 다이어트 하시지만 여러분 물질 사업 직장 가정 여러분 놓치고 싶어서 놓쳤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비웠든 하나님이 가져갔든 완전히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행복이고 예, 승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을 때는 행복 같았는데 불행이었고 그것이 잘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망하는 길이었고 이랬었어요. 기쁨인 줄 알았더니 고통이었었어. 근데 다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어느 상황이나 기쁜 거요. 어느 상황이나 행복이요. 어느 상황이나 성공이요. 형통이요. 승리요. 축복이요. 주님이 다 가지고 나서 새로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서포트하세요. 모든 것을 서포트하세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는 자신 있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 기적 베푸는 거 보세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세요. 예.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시라고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상상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왜? 비우니까. 비우니까. 예, 다 비우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릇인데 얼마나 크냐,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균형이 잡혔냐, 얼마나 MTU 비웠냐, 이게 중요하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그릇에 하나님은 뭘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생명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 이것처럼 존귀하고 귀한 거 있습니까? 이것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 이상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 이상의 이것보다 이것 이외에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보람 있는 영원히 성공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 내가 세상 것을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세상 것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이걸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채우시고 인간의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인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릇을 어디다 쓴다고? 공중에 매달아놓고 쓴다고? 아니, 땅바닥에 놓고 쓰는 거예요. 그릇은 이 땅바닥에 뭐 현실에서 쓰는 거예요. 천국 가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릇은, 믿음은 현실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그 속에 담아 쓰임받는 겁니다. 그릇은 두 가지 있죠.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있습니다. 쓰임받긴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또 중요합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방법론적인 문제죠. 오르는 그릇의 네 가지 요소, 기본 요소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 거기다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집이 아무리 호화로워도, 아무리 비싼 집이라고 해도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집의 정체성을 증명해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집이 정말로 호화로운 집이고 좋은 집이고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하면 그건 피노론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싼 차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수십만 불짜리 차라고 해도 시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영구차입니다. 그건 아무런 좋은 차로 부러운 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시체라고 하면 그건 수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역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육의 생각 아닌 영의 생각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